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인데요. 탕자 이야기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서성이면서 걸어다니던 둘째 아들. 이 아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상관없이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또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큰아들이 있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씀을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큰아들도 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이 두 아들 사이에서 가슴 아파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세 분에 관한, 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알고 보면은 우리들의 이야기죠. 당자의 이야기는 모든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그런 메시지입니다. 두 아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애같합니다. 왜냐하면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둘째 아들, 첫째 아들도 당자는 당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세상에서 살다 그대로 죽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성경에는요 그런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는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씀은 있고 이기라 이긴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돌아오지 않은 백성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그런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둘째 아들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의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말씀이 12절에 있는데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말 한마디가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례한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런 못된 먹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놈을 자식이라고 천하에 애비 눈에 애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식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의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이 다가왔을 그때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유산에 관한 말은 절대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창창함에도 불구하고 내 유산 달라고 그러면은 용납을 할 수 없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 사회보다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사회가 이 히브리 사회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아버지 언젠가 돌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돌아올 분깃이 있죠. 그거 지금 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지금 찾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몫을 주십시오. 그 말이죠. 아주 무례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이 아들 눈에는 아버지는 안 보입니다. 아버지는 없고 당장 그 눈에 재산, 유산 그것만 보이는 거죠. 이런 아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사에서는 배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륜아. 이런 아들은요, 사실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그게 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에 못을 박는 아들이죠. 이 아들이 잘 생활하다가 그냥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의 평소의 생활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페룬아와 같은 이 둘째 아들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서는 안 되고, 이거는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될 말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꿈에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배역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어두운 골목을 서성거리고 있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던 그 과거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잔재는 이미 아직도 우리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잘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어떨 때는 나를 좀 모른 척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왔습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로 알고 있고, 내 물질, 학력, 자녀 다 내 것이냐. 이 아들의 기질이 그런 겁니다. 그건 내게 달라는 것이죠. 아주 무례한 탕자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궁깃을 내게 주소서. 어찌 그것이 자신의 것입니까? 어찌 생명이 내 것입니까? 재물이 어찌 내 것입니까? 이 심장도, 이 피도, 그것이 어찌 내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분깃이라고 외치는 탕자가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이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그런 탕자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보지 못하는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들의 특징은요,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재물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사실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 손에 있는 그 물질, 그것만 내게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죠. 그때 첫째 아들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창기와 함께 그 모든 재물을, 지금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의 마음은 재물 속에 가 있는 겁니다. 재물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막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재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죠. 각각. 큰아들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큰아들에게까지도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재물을 나누어 주는 방식은요,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있는 것에 3분의 2가 돌아가고, 동생들에게 3분의 1을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3분의 1을 떼어서 벌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모든 재산은 전부 다 큰아들 겁니다. 유산으로 물려주었으니까요. 그러니 왜 내 재산을 허비하냐 그 말이죠. 지금 관심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가 있는 것을 봅니다. 둘째 아들도 재물에 가 있고 큰아들도 재물에 가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씁쓸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놈들을 과연 계속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당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근들 중에서 너무 잘생기고 크게 멋지게 생긴 이 당근이 하나 나왔습니다. 차마 이걸 내가 먹지를 못하고 이 당근을 가지고 임금님께 가져갔죠. 임금님께 가져갔더니 가서 그럽니다. 이렇게 멋진 당근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금님에게 드립니다. 사실 임금님 입장에서는요, 당근은 사실 뭐 그 별것 아니죠.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 당근을 이 농부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임금님께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죠. 임금님이요, 너무 기뻐하면서 그 당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밭을 하사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이 농부는 당근 하나를 들고 와서 밭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신하가, 아, 우리 임금님 스타일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얼른 그도 집으로 돌아가서 명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명마를 가지고 와서 드리면은 임금님이 좋은 목초지를 줄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임금님, 이 말이 최고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걸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겁니다. 신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임금이 딱 보면 알죠. 너 왜 마음이 안 좋니? 그 농부는 나를 위해서 당근을 가지고 왔지만은 너는 그 말을 너를 위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원사는 왕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신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죠. 땅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됩니다. 물론 계셔야 되죠.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시는 곳이라면 함께 가고 멈추라는 곳에 함께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신앙의 목표여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양떼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이 신앙이죠. 그런데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과 31절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에 우리 가슴이 막혀야 돼요. 아,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인데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이와 같은 것들이 내게 가득 들어있는 사람인데 이런 아들은요 죽어마땅한 아들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우리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이건 곧 도래마다 죽어야 될 그러한 죄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런 폐륜화는요, 가족들이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아들을 집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요, 그 사회상을 좀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24절 말씀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죽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돌아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걸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히브리 사회는 참으로 사회는 그 사회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이 둘째 아들은요, 죽어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괴롭죠, 아버지가. 마음이 외롭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무리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지는 관심이 없고 돈만 받아서 멀리,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그런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의 행동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죠. 12절 끝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이 뭡니까?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큰 아들은 그 재산 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산에 욕심은 있었지만은 그 말은 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분의 1을 큰 아들에게 주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었지만 큰 아들은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준 것이죠.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떠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게 되면 그 둘째는요, 진짜로 죽일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나누어 주면 그 둘째 아들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만 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장남에게도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었고 둘째 아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주는 형식을 취해서 둘째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어라도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아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상에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모릅니다.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을 하고 떠나갈 그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는지 그걸 곁에서 지켜본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무리하게 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감사하면서 살기보다는 적대감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재물만 있으면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외롭고 우리는 무례한 아들. 그런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보호해주고 싶어서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창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지만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참으면서 기다렸습니다. 행여나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떠나갔지만은 수치를 덮어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아들들이 압니까? 둘째 아들의 그 발언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지만은 그 충격을 완화하고 아들을 보호하고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치를 취하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도 자발적으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성소에 보면은 시은좌가 있죠. 은혜의 보좌 또는 속죄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죄소의 의미는요, 덮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덮어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무례함, 그걸 덮어주시면서 언제 철들래, 언제 돌아올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덮어주셨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페르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잔재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거기에서 철저하게 떠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손을 떼어야 됩니다. 아버지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면서 더 성숙해야 됩니다. 큰아들도 성숙해야 되고 둘째 아들도 성숙해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자라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작년과 올해 또 달라야 되고 올해 또 내년 또 달라야 됩니다. 자꾸만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 잠자는 분들 한번 고개 다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자라나겠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